오늘 본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몇 명의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실랑이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주시하고 있는 예루살렘 당국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처음 등장한 것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 귀신 집혔다고 하며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의 힘을 힘입어 고쳤다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씻고 먹으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그들은 또한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도 않았고, 그 외에도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기까지 하며 그들이 정한 정결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씻으라는 규칙을 준 경우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씻을 것을 명하고 있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이 씻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를 제물로 바친 후에 씻으라는 규례가 있을 뿐 다른 씻으라는 규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정한 어떤 규례보다 그들이 정한 그 전통에 매여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시장에 돌아와서도 씻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그들이 볼때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다녀오면 씻어라. 부정하니까 씻으라는 거죠. 시장에 가서 높은 자리에 서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존중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실상은 다녀와서 씻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권면했던 이유는 구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고 나면 나도 부정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으라는 규례,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유난히 발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이 정결함의 경우가 아주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데, 신약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지면 그가 정결케 되고, 귀신 들린 자를 터치하시면 정결함이 전달됩니다. 죽은 자를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함과 정결함의 규례 중에 또한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는데,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정하다. 어떤 사람들은 정결하다. 그들이 부정하다고 판단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도 함께 하지 않고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8장, 7장을 보고 있는데, 6장까지의 내용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마리를 가지고,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것도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가의 이야기를 거론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방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그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와요. 예,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3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나와 시돈 지역을 거쳐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데카볼리 10개의 도시, 이방인들이 거주하며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칠병이요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이거는 이방 땅에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신 후에 정결 예식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르침을 주시고는 일부러 이방 땅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요단강 동편으로 하여 데카볼리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완벽하게 이방 땅만 한 바퀴 순회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이 마가복음 7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반응을 하시는데요, 아주 그냥 분명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전승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일에서는 물러섬이 없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29장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 29장의 내용은 유다가 그 당시 오래전에 유다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유다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집트와 결합하여서 아수르를 물리치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고 끌려갈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9장에서 예수님은 1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겁니다. 무엇이 정결한가 부정한가에 대한 분명한 판정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가 가 있지 않은가에 대하여 따라서 판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헛되이 믿도록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하기 위하여 부모를 효도하라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교훈하십니다. 그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구약의 계명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켜갈 수 있는 계명이 그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르반 제도입니다. 고르반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섬겨야 하는 자녀의 책임이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짝 비껴갈 수 있는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는 고르반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과 이 건물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가진 자녀가 이거를 부모에게 드리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로만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미시나의 전통을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고르반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적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고르반하여 한 건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부모님이 그 건물로부터 얻는 유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부모는 그 건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건물을 사용할 수도 없고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본인의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 부모 그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시 좀 이 건물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미 골반에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쓰냐면 자기 친구에게 연회장,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연회장과 그 안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건물을 받은 친구가 또다시 그 건물을 갖다 하나님께 골반하며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본 소유주가 부모를 모시고 싶었는데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골반의 제도의 중요한 두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드림이 되면은 이 자기가 서약하고 나면 그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드림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부모 공경을 피해갈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괘씸한 생각을 하고 있는, 원래 골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어떤 원리를 만든 거겠죠.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회피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통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를 향하여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니 무슨 효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부모를 위해 쓰는 돈이 아까울 뿐인데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골반하고는 드리지 않는 겁니다. 섬기지 않는 겁니다. 다시 정결한가 부정한가의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것은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천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것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정결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성경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헛되이 경배하고 마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이 새벽에 우리는 정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다 보니까 마음에서 멀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칙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거나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에 대하여서 그분이 자격이 있다 없다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질문이 아닌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고 싶어하며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럴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부모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정결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설령 부모가 나에게 악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이 부모에게서 왔다는 생각을 하며 마땅히 부모에 대하여 공경할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정결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계명들은 다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의 덕목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정결함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늘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정결함, 거룩함, 부정함이 아닌 정결함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